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30일 중국 해군 함정 5척이 일본 해에 출연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방위성 통합망료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30일 자정 무렵 렌하이급 미사일 구축함 등 중국 함정 5척이 나가사키현 고토 열도 서쪽 130km 지점을 항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통합망료관부는 이날 공개한 당시 항적 지도를 통해 다섯 척의 함정들이 모두 동중국해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일본 해를 향해 항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해상자위대 함정들과 초계기 등을 동원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경계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함정의 이번 출연은 일본과 중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지난달 10일 일본 도쿄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고 동중국해 내 분쟁 수역 문제 등을 논의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1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4월 30일 미국으로 떠나기 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방미를 통해 평화의 수단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발전의 촉매제로서의 오랜 미국과 필리핀 동맹을 키워나가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은 국익 증진과 매우 중요한 동맹의 강화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취임 뒤 처음입니다. 앞서 필리핀 정부는 지난달 3일 미군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필리핀 내 군사기지 4곳을 공개하는 등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17,600명이 넘는 병력이 참가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 달리카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마르코스 대통령은 미국행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어업권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핵심적 전투들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의 날 행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우리는 러시아의 억류로부터 영토와 국민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육지와 해상 모두에서 우리의 전체 국경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대원들에게 국가 훈장을 수여하고 병사들을 격려하는 한편 국경수비대의 무기와 장비 상태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날 발생한 크름반도 소재 대형 연료 저장고 파괴는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전면 공세에 대비한 것이라고 우크라이나군이 이날 밝혔습니다. 나탈리아 후메니우크 우크라이나 남부사령부 대변인은 해당 공격이 우크라이나군 소행임을 직접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면서도 적들은 자신의 자원들이 약화되고 됐다고 느끼고 그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수도 크이우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러시아군의 공습이 이어졌으며 동부 도시 파울로흐라드에 대한 두 차례 공습으로 업체 한 곳과 주거용 건물 19채, 개인 건물 25채가 피해를 입었다고 현지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카톨릭 교황은 어제 교황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임무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헝가리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지금 진행 중인 임무가 있지만 아직 공개는 하지 않았다면서 공개되면 이야기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임무와 관련해 교황청은 러시아 점령지로 끌려간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송환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평화는 항상 대화 채널을 열어둠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며 결코 폐쇄를 통해 평화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이후 양국 간 중재자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왔습니다.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정부군과 준군사 조직인 신속지원군 간 휴전 연장 합의에도 양측 간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단 수도 하르툼에서는 오늘 새벽 폭격과 공습, 대공포 소리 등을 들을 수 있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앞서 양측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재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72시간의 휴전에 합의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만료 예정이던 휴전을 72시간 더 연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하버드대 연설에서 워싱턴 선언에 포함된 한국의 의무를 거론하며 독자 핵 개발에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결정적 행동을 언급해 대형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12년 만에 이루어진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한층 강화된 양국 관계를 보여주었다고 캐서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가 평가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 오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영상 10도, 최고는 15도에서 2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주 미국 국빈 방문 중 워싱턴 선언에 포함된 한국의 의무를 거론하며 독자 핵 개발에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이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28일 한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이란 주제로 연설을 한 뒤 조세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 교수, 참석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며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 경제학과 정치 경제 방정식이란 게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해 핵을 보유할 때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들과 이해관계가 있지만 국내 여론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한국의 자체 핵 개발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 워싱턴 선언에는 미 행정부의 의무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독자 핵 개발을 안 하고 NPT를 존중하고.
윤 대통령은 또 워싱턴 선언이 과거 재래식 전력을 바탕으로 맺었던 미한 상호 방위 조약에 핵을 포함하는 업그레이드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식 핵 공유보다 약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나토 핵 공유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 실효성 면에서는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과 핵 협박은 한반도뿐 아니라 주변국, 나아가 세계 평화와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전체주의적 태도는 필연적으로 북한 내 참혹한 집단적 인권 유린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달 최초로 북한 인권 실상 보고서를 공개 출간했습니다. 500여 명의 탈북자 증언에 기반한 보고서는 남한 드라마를 보았다는 이유로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공개 총살당한 끔찍한 사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 인권의 개선은 그 실상의 공개에서 출발한다며 국제사회의 폭넓은 인식과 각성이 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세계 어디서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바로 독재와 전체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들은 민주세력, 인권운동가 등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늘 경계하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자유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하버드 연설에 앞서 하버드 추모교회에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18명의 하버드 졸업생들을 추모했다며 이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은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 계약관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 다른 나라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종종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나타난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이 1년이 넘었습니다. 국제법을 위반한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올해에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자유 수호를 위한 인도적 재정적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하버드 방문에 앞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미한 양국 간 첨단 산업 클러스터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의 과학기술 역량과 한국의 제조 생산 기술 역량이 결합된다면 양국 경제 모두의 윈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클러스터는 비슷한 업종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기업과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 대통령은 보스턴은 지금 지구상에서 최고 수준의 클러스터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글로벌 테크 바이오 기업, 세계적 금융기관, 컨설팅, 로펌, 연구소, 병원 등이 협력해 세계 최고의 기업과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에는 보스턴에서 활동하고 있는 벤처 스타트업 혁신 허브와 임상연구병원, 주요 바이오 기업, 투자자, 법률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미한 정상회담 결과에 반발하며 결정적 행동을 언급해 대형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국과 한국에 전가하면서 핵무력 고도화와 각종 도발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워싱턴 선언으로 인해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이 조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미한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미한은 이에 따라 핵 협의 그룹을 창설해 북핵 대응 관련 직접 소통의 폭을 넓히고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한 전략핵 잠수함, SSBN을 비롯한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효과 증대 방안 등에 합의했습니다. 김 부부장의 주장은 북한이 또다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도발을 저질러도 그 책임이 한반도 긴장을 높인 미한에 있다는 명분 축적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북한의 이런 비난수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일은 아닌데 통상적으로 큰 도발을 앞두고 워싱턴 선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비난과 함께 우리가 핵 개발을 해야 되는 논리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이제 담화 같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와 함께 핵전쟁 억제력 제고와 특히는 억제력의 제2의 임무에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했다고 말했습니다. 핵전쟁 억제력은 통상 적국이 핵보복 우려 때문에 핵 공격에 나서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힘을 뜻하는데 그런 억제력의 제2의 임무는 적국의 핵 공격 조짐 시 핵 선제 타격에 나설 수 있다는 위협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말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북한의 핵무력은 전쟁 억제와 평화 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언급했었습니다. 김 부부장은 또 적들이 핵전쟁 연습에 광분할수록 한반도 지역에 더 많은 핵 전략 자산들을 전개할수록 북한의 자위권 행사도 그에 정비례해 증대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김 부부장이 결정적 행동을 언급한 만큼 대형 도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로 4월 말까지 준비를 마치겠다고 공언했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을 꼽고 있습니다. ICBM의 경우 정상 각도인 30도에서 45도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하되 이전보다는 각도를 낮춰 비행거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미국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워싱턴 선언에서 전략핵 잠수함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3,000톤급 고래급 신형 잠수함의 진수 공개나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4형 혹은 5형의 발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핵 항모와 전략 핵 잠수함을 겨냥한 핵 어뢰 사용 훈련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풍계 핵실험장에서의 7차 핵실험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동향을 의도적으로 노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미한정상회담에서 미측의 막강한 전략자산 수지 전개 합의가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을 것이라며 이에 대응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반도의 미국의 전략자산이 거의 상시 배치 수준으로 강화된다는 얘기고요. 내실이 어떻든 간에 미국이 공개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핵능력 투사를 더 강화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 부분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억제 정책을 상쇄시키는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도 부담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조선임 연구위원은 북한이 선제 핵 공격을 위협하는 기존 도발 방식 이외에도 무인기 침투와 목함지뢰, 위치정보 시스템, 즉 GPS 전파 교란 등 미한의 빈틈을 노린 재래식이지만 긴장고조 효과가 높은 수단을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의 이번 입장 발표는 미한 정상회담 종료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이른 시점에 신속하게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 두 정상을 모욕하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수석연구위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한 정상회담 뒤 공동회견에서 북한의 핵 공격 시 정권 종말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발언이 북한 지도부를 크게 자극한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김 부부장 입장 발표에 대한 입장을 통해 북한이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자마자 허둥지둥 억지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은 한미동맹의 핵 억제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데 대한 북한의 초조함과 좌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례한 언어로 한미 양국의 국가 원수를 비방한 것은 북한의 저급한 수준을 보여준 것으로서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뿐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인태 수석연구위원은 김 부부장의 대외적인 입장 표명이 이전과는 달리 대내 매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도 공개됐다며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이를 내부 결속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미한 정상회담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향후 한국전쟁 발발일과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일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대대적인 반미 캠페인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도 만약에 정찰위성 도발, ICBM 도발을 하더라도 중국이 전적으로 뭐 그걸 이제 반대로 가다 이럴 입장은 아니거든요. 서로 이제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향후 6.25 뭐 전쟁 발발 그리고 7.27 전승절 이 부분이가 대내 그 대대적인 이제 캠페인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분위기에 지금 이번 한미정상회담 계기를 적절히 활용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북한은 김 부부장이 입장 발표를 시작으로 연일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미한 정상회담 결과를 비난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12년 만에 이루어진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한층 강화된 양국 관계를 잘 보여줬다고 전주한 미국 대사가 진단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재확인시킨 측면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터린 스티븐슨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미한 관계가 얼마나 풍부하고 탄력적이며 활력이 있는지, 공약에 대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깨닫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Biden is hosting the South Korean president as his second state visitor after the French leader is a sign that yes, it's about allies.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스티븐슨 소장은 28일 KEI가 미한 정상회담 평가를 주제로 연 간담회에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 프랑스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 국빈 초청 국가로 선택된 것은 때때로 도전적이지만 동맹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스티븐슨 소장은 주한미국 대사로 역임한 지난 2011년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튿날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12년 이후 이루어진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의 의제는 우크라이나와 타이완, 중국 등 폭넓은 국제 현안으로 미한 관계에 국한하지 않았다며 이는 한층 격상된 양국의 동맹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Whatever comes and I think what we see language there the stride to this constructed to do that as well as and I agree with Troy to make clear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the United States
스티븐슨 소장은 미한 동맹을 긍정적인 새로운 이야기라고 규정하고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서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능력을 보여주며 심지어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은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이 형성되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경략을 재확인시킨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you know, we welcome that. But you know, remember when the shoe's on the other foot, kind of, and you have a Korean domestic audience saying, "Well, are these jobs? Are we losing these jobs?" The same kind of you know debate here.
관련 선언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정치적인 노력과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억제뿐 아니라 동맹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스티븐스 대사는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재확인시키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개발 가속화 의지를 담은 자체 선언들로 한국 내 자체 핵개발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더욱 필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미얀간 기업 투자 유치 등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엄청난 규모의 투자 유치를 한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에 즉각적 영향을 미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반도체법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던 것은 추후 과제로 남았다고 스티븐스 소장은 말했습니다.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you know, we welcome that. But you know, remember when the shoe's on the other foot, kind of, and you have a Korean domestic audience.
이어 한국 거대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환영한다며, 다만 한국 내 일자리가 미국으로 이전되는 것 아니냐는 한국 여론의 우려를 인지하고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의 투자도 함께 유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협력을 위한 노력은 좋은 정치적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스티븐슨 소장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로이 스탠가론 KI 선임국장은 미얀 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우주 협력의 전 분야에 걸쳐 미얀 동맹을 강화하기로 한 데 주목했습니다.
And within that context, I think one thing that stood out to me, which is I guess partially aspirational, but really I think very interesting on the space side, is cooperation on commercial space stations. And NASA put out in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두 정상이 우주 측면에서의 상업력 우주정거장에 대한 협력을 이룬 것이 매우 흥미롭다며 2021년 미국은 지구 저궤도 개발을 위해 우주정거장 개발 기업 세 곳을 승인한 점을 상기하며 한국을 그 과정에 참여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우주협력 협정이 체결됐지만 상업화와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며 한국은 미국과의 관련 협의에 있어 일본과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경제 분야에서 동맹을 압박하지 않고 상생을 추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연관된 전기차 보조금 조항과 관련해 추가 조치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27일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에 치중하면서 동맹에 상처를 입히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Look, this is the core of the conversation that we're having, particularly with our European partners, but also with Japan, with President.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관련 질문에 이것이 우리가 유럽 및 일본 그리고 며칠 전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나눈 대화의 핵심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약간의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는 부담 공유는 정량화하기 어렵고 실행하기는 더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맹을 효과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핵심 동맹국들에 많은 투자를 한 바이든 대통령과 이들 사이에 충분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낳는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첨단 기술 분야의 미국 내 제조 기반을 복원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공급망 재편에 나섰습니다. 또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했고 반도체법을 통해 미국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이 10년간 중국의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설비 투자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미국 정부가 중국과 해당 분야 교류가 많은 한국 등 동맹들에게 지나친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이 경제와 무역 분야에서 동맹을 압박하지 않고 공급망과 안보를 함께 구축하는 상생을 지향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Our objective is not autarky. It's resilience and security in our supply chains.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의 목표는 고립 경제가 아니라 공급망의 유연성과 안보라면서 미국의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출발점이지만 그 노력은 국경을 넘어 확장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메시지는 일관됐다면서 우리는 국내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산업 전략을 추구할 것이지만 우리의 우방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데 분명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궁극적 목표는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 기존 및 신흥 경제국 모두가 함께 투자하고 의지할 수 있는 강력하고 탄력적인 첨단 기술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은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뢰 구축, 안전하고 개방적인 무역 보장을 위한 역내 경제 이니셔티브를 설계했다면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거론했습니다.
We're negotiating chapters with 13 Indo-Pacific nations that will hasten the clean energy transition.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13개의 인도태평양 국가와 청정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관세 형평성을 구현하며 부패와 싸우고 기술에 대한 높은 기준을 설정하며 주요 상품 및 수입품에 대한 보다 탄력적인 공급망을 보장할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3자 간 공조 등 역내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은 역내에서 산업 전략을 조정하고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핵심 광물 조항이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Then there is the question of market incentives. The IRA produces a lot of incentives to generate more, but it is insufficient.
설리번 보좌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해 시장 인센티브와 관련해 질문이 많다면서 IRA는 더 많은 것을 창출하기 위해 많은 인센티브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우리의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 사이의 격차를 감안할 때 광물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주요 광물 생산국과 청정에너지 기술 보유국 사이에 확대된 형태의 대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면서 기존 파트너십 형태가 될 것인지 새로운 광물 안보 협정이 될 것인지 등에 대해 해법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북미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IRA를 입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지난달 말 세부 시행 규칙을 통해 핵심 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강화해 이를 만족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한국 등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상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들의 우려를 일부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동남부에 위치한 조지아주가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경제발전과 기회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굳건한 동맹관계가 오래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 사무실은 28일 많은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냈습니다. 캠프 주지사 사무실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7일 미 의회 연설에서 한국 기업이 진출한 각주를 언급하며 조지아주도 거론한 데 대한 비호의 논평 요청에 현대자동차와 기아차, SK그룹, 큐셀과 100개 이상의 한국 기업들이 설립 또는 사업 확장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 주에서 그들과 파트너로서 협력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의 오랜 관계가 경제적 호황을 낳았고 두 나라 국민들을 위한 기회를 늘렸다며 우리는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굳건한 동맹이 유지되기를 고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7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상대국에 대한 양국 투자를 거론하며 조지아주를 언급했습니다. 이미 조지아주에는 기아자동차와 금호타이어, 하나큐셀 등 약 120개의 한국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조지아주에서 태양광 모듈 공장을 가동해온 하나는 1월 초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지아주에 약 25억 달러를 투자해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허브를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투자는 미국 태양광 에너지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성명을 통해 미국 역사상 최대의 태양광 투자를 하겠다는 오늘 하나큐셀의 발표는 조지아주 노동자 가족과 미국 경제의 대형 호재라며 환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난 2년간 미국의 주요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북한 등 국가 주도 사이버 위협 세력의 범죄 활동이 더 늘어났다고 미 연방수사국 국장이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표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27일 북한을 4대 국가주도 사이버 위협국으로 꼽으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n addition to China, countries like Russia, Iran, and North Korea. And it is getting more and more
레이 국장은 27일 미국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예산 관련 총문회에서 미국에 대한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국가주도 행위자들이 많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이어 국가의 위협과 사이버 국가의 범죄 위협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일반 미국인들이 매일 의존하는 주요 인프라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병원과 학교, 9.11 콜센터와 같은 주요 사회기반 시설을 거론하면서 FBI가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파괴적인 공격에 대해 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 국장은 그러면서 FBI가 이 같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관련 직책 신설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n this year's budget request, you'll see our need for 192 more cyber positions and a little over $63 million.
레이 국장은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 요청에서 192개의 추가 사이버 직책과 약 6,30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FBI가 세계 최고의 사이버 수사기관으로 남을 수 있도록 중요한 자원들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민간과의 합동작전과 신속한 정보 공유, 사이버 부대 구축, 조사관과 분석관 등 주요 전문가 배치를 통해 대응력을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이날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서도 북한을 비롯한 국가주도 사이버 행위자들의 위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FBI는 그 어느 때보다 광범위한 사이버 행위자들과 국가주도 행위자들이 가상세계에서 미국인들의 안전과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이러한 범죄자와 국가들은 자신이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도 우리의 네트워크를 손상시키고 재산을 훔치며 강탈하고 주요 인프라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연구를 표적으로 삼기 위해 사이버 작전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적들의 위협이 더욱 정교해짐에 따라 FBI는 미국 조직에 대한 특정 사이버 작전을 탐지하고 경고하는 능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이 북한인의 개인 은행 계좌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기존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차원의 정기적인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북한인의 은행 계좌가 7개 있다며 이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27일 인도네시아에 대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근무 중인 북한과 이란 외교관과 가족들은 은행의 개인 계좌를 보유하고 환전소에서 거래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은 계좌 소유주가 이란 혹은 북한 출신이거나 이들 나라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 거래를 거부하고 이 나라들의 잠재 고객과 거래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은행들이 2018년 이후 이란이나 북한과 연계된 신규 고객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정부 자료를 토대로 2018년 이전에 개설돼 현재까지 유지 중인 북한 외교관과 가족의 은행 계좌가 7개라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5개의 생명보험 계좌가 있는 이란 외교관과 달리 북한 국적자가 비은행 금융기관의 계좌를 보유한 경우는 없었다고 명시했습니다. FATF는 별도의 항목에서 인도네시아 은행이 북한 외교관 등의 거래 내역을 당국에 보고한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은행이 신고한 거래는 일반적으로 북한 외교관들이 생활용품을 수출입하는 사업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 외교관들이 불법활동에 연루된다는 각국의 보고가 잇따르자 2016년 채택한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 공관과 외교관이 은행 계좌를 한 개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이 같은 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북한 외교관과 가족의 신규 은행 계좌 개설을 불허하고 기존 은행 계좌 현황을 파악해 관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FATF는 인도네시아가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 소개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석탄을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억류된 뒤 미국 법원에 의해 최종 몰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사리를 이번 평가 보고서에 자세히 담았습니다. FATF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는 2018년 와이즈 어네스트 호와 한국 선박의 환적 가능성과 관련한 형사사법 공조 요청서 MLA를 미국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후 당시 거래에 연루된 인도네시아와 북한인 네트워크를 밝혀내 재무조사를 수행했고 결과적으로 와이즈 어네스토가 미국으로 향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FATF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유엔 안보리 신규 제재를 지체 없이 자국법에 편입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12월 안보리가 제재한 북한 국적자 16명과 북한 기관 한 곳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오르기까지 18시간이 걸렸으며 2018년 3월 북한인 등이 추가로 제재됐을 때에도 소요시간이 17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4시간 이내 유엔의 자금 동결 대상자들에 대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유엔 제재가 자국법으로 편입되기까지 지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전 세계 나라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해 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이 기구에 현재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0여 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주의 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국으로 경계 수위를 높인 뒤 12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에 대응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핵협의 그룹을 만들어 미국의 핵 우산 제공 계획을 논의하고 핵 잠수함 등 미국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전개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핵 계획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과 목소리가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핵 사용 결정은 오직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며 한국과 핵 공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담의 조은정 기자입니다.
클링너 연구원님,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연설했습니다. 43분에 걸친 연설에서 자유를 46번 언급했는데요.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하셨습니까?
Well, I think overall, I thought it was a masterful speech. He covered the history of not only the alliance.
전반적으로 뛰어난 연설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한동맹 체결 이전부터의 역사와 전반적 관계를 다뤘고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희생을 언급했습니다. 의회와 미국인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제죠. 윤 대통령은 또 경제와 상업, 무역, 안보 등 확대된 양국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두 나라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필요성도 보여줬습니다.
리스 실장님, 바이든 정부 들어 그리스 총리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만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어느 정도나 명예로운 자리인가요? 또 워싱턴은 윤 대통령의 연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죠?
Well, I think it really was a triumph for South Korea and the entire South Korean people. It really demonstrates the growth.
이번 연설은 한국과 한국인 전체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이 세계에서 선도 국가이자 주도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로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윤 대통령이 자유를 그렇게 여러 번 언급한 것은 한국과 미국 국민이 공유하는 가치를 정말 강화했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의 연설은 워싱턴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앞으로의 관계에 좋은 전조라고 생각합니다.
클링너 연구원님,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 그룹을 창설했습니다. 핵협의 그룹이 기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와 어떻게 다른가요?
Well, I'll be honest and say I'm not sure, and I think I'm not the only person who may be a little uncertain.
솔직히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뿐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 심지어 미국과 한국 관리들도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핵무기에 대한 것이므로 많은 부분이 매우 민감하게 취급되고 공개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핵협의 그룹은 미국의 핵계획과 핵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승격시키고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핵무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유지하지만 미국은 한미연합사령부와 양국 관계 전반에서 한국의 역할을 고려해 지난 몇 달간 잘 대응했습니다. 미국의 핵전략이 충분히 투명하지 못하다는 한국의 우려와 불만에 상당히 잘 대응한 것입니다. 핵협의 그룹 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확실히는 모르지만 한국의 참여가 훨씬 확대됐다고 봅니다.
리스 실장님, 한국 대통령실은 사실상 핵 공유라고 했지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핵 공유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같은 합의를 두고 양측이 벌써 다른 해석을 하는 걸까요?
Well, I think all of those statements can be correct, and I think people are putting different interpretations to them for their domestic audiences.
그 발언들이 모두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국내 청중을 의식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거죠. 저는 클릭너 연구원보다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는데 핵협의 그룹은 상징적으로 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에 호응한 것이죠. 지난 몇 달뿐 아니라 더 오랫동안 그런 목소리가 나왔죠. 결정은 여전히 미국이 내리겠지만 가능할 때마다 함께 협의하고 토론할 것입니다. 분명히 한국이 예전보다 깊이 관여하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란 점을 한국 국민과 관리들에게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동맹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사람들 간 협의하는 것이고 하드웨어는 잠수함 전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미국의 지속적인 확장 억제 제공 의지를 한국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수단 말입니다.
리스 실장님, 미국 정부가 한국의 여론에 호응했다고 하셨는데요. 한국 내 점증하는 핵 무장 여론에 미국이 선제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했다고 보십니까?
I think it was a very intelligent and thoughtful and measured response.
변화된 상황에 굉장히 영리하고 사려 깊고 신중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내 상황도 변했지만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역량도 계속 고도화되고 있으니까요. 중국이 강력한 핵전력 현대화를 시작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을 둘러싼 태평양의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그 점을 한층 더 인식하는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리스 실장님, 한국 핵 무장 여론에 더해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독자 핵 개발 가능성을 공개 거론한 것도 전례 없는 수준의 확장 억제를 이끌어낸 촉매제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Well, I think that these discussions were taking place privately before the public statements. I think they probably accelerated.
공개 언급 이전에 비공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공개 언급은 그런 대화를 가속화했을 것이고요. 그 결과가 워싱턴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릭너 연구원님, 최대 70%의 한국인들이 핵무장을 원합니다.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에도 핵무장 여론이 한 번씩 끓어오르면 미국은 그때마다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임시 방편을 모색할까요?
Well, I think this may be an evolving process. And if I think of sort of three lanes in the road, they're the outside non-government.
저는 이것을 진화 과정으로 봅니다. 한국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정부 밖에 있는 한국 핵무장 옹호론자들은 상당한 규모의 핵무기를 보유할 때까지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국민 71~76%가 핵무장을 원한다는 건데 핵 개발의 대가를 설명하면 대중의 지지는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사안의 심각성과 대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여론조사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세 번째 부류는 한국 정부입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과 지난해 10월 핵무장을 언급한 뒤 신속히 철회했죠. 고위 관리들이 대통령의 발언을 누그러뜨렸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핵무장 찬성과 옹호에 있어 한국 정부가 가장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는 미국의 확장 억제에 매우 만족하며 안심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핵확산 금지 조약과 미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에 대한 공약을 확인함으로써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 여지를 없앴습니다.
클릭너 연구원님, 한국에서는 워싱턴 선언이 한국의 핵 족쇄를 채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의 지속성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도 있고요. 이런 우려를 미국은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Well, South Korea could go nuclear and then they will face a
한국이 핵무장을 선택하면 핵물질 공급이 끊기고 전력의 30%를 잃게 될 것입니다. 실행 가능한 억지력을 갖추려면 핵실험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글렌 수정안이 자동으로 발동되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한국이 그런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건 꽤 분명합니다. 저는 미국과 한국 정부가 전략적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동맹에서 더 벗어나는 것보다 미군과 상호 의존도를 높이는 게 더 이익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리스 실장님, 핵협의 그룹을 설립했지만 미래에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핵 교전을 원하지 않는다면 서류상의 약속은 가치가 없는 것 아닐까요?
Well, paper promises do have some value. Public declarations have value. The 28,000...
서류상의 약속과 공개 선언은 가치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2만 8,500명의 미군과 20만 명의 민간인, 함께 해온 70년 역사도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함께 흘린 피는 말할 것도 없이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위협받을 때 미국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건 현실화할 수 없고 현명하지도 않은 가정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국과 함께하고 신뢰할 만한 동맹이란 점을 한국에 더 잘 확신시켜야 합니다.
클리너 연구원님, 미국 관리들은 한국에 핵무장을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들에는 핵무기가 배치돼 있습니다. 핵협의 그룹이 나토의 핵기획 그룹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닐까요?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I don't think it makes military sense to put
한국과 나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전술핵이나 전략핵을 배치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탐지나 타격이 매우 어려운 운반 플랫폼에서 굳이 핵을 꺼내 고정된 벙커에 넣는 것은 북한 선제 공격의 고가치 표적이 됩니다. 타격하기 어려운 플랫폼에 그대로 두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의 위치를 모를 것이고 타격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에 핵을 배치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효과적인 억지력이자 방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총에서 총알을 꺼내 경찰 본부에 보관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경찰 본부에 보관하던 총알을 다시 총에 넣고자 한다면, 즉 핵무기를 다시 전투기나 잠수함에 장착하려고 하면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반대에 부딪힐 것이고요. 그때는 억지력이 영구적으로 저하된 상태에 갇히게 됩니다.
클리너 연구원님, 그럼 유럽 국가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나라의 공격에 더 취약하다는 건가요?
Well, I think there are a lot of differences, or geographic differences in history. You know, things that
한국과 유럽은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상당히 다릅니다. 수십 년 전 유럽에서 합의한 것들을 지금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핵 공유는 나토 5개 나라가 자국 전투기에 미국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핵무기는 항상 미국 소유입니다. 미국은 사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요. 어떤 면에서 한국은 나토 핵 공유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생각한다고 봅니다. 많은 부분에서 핵협의 그룹이 나토 핵기획 그룹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미연합사령부가 훨씬 더 잘 통합돼 있으니까요. 심지어 한국군 장군이 한미연합사령부를 지휘한다 해도 미국 유럽 관계보다 더 강력할 것입니다.
리스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There's a precedent from the Cold War, which is after the Cuban Missile Crisis. The United States removed its missiles from Turkey. The Jupiter missile.
냉전 시대의 전례가 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를 겪은 뒤 미국은 튀르키예에 배치한 주피터 중거리 핵미사일을 철수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확장 억제에 대해 우려했죠. 현재 일부 한국인들이 느끼는 우려와 같은 이유로 말입니다. 그러자 미국은 핵탄도 잠수함을 튀르키예에 보냈습니다. 잠수함 근거지를 지중해 둘 것이고 이것이 확장 억제의 가시적 표현이 될 것이라면서요. 튀르키예 정부는 안심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좀 더 익숙해지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확장 억제는 실질적이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나 위기 상황에서나 더 안정적입니다.
리스 실장님,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하고 원칙에 입각한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감사하다며 그의 행동이 미한일 협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미한일 안보 동맹을 원하는 겁니까? 한국 일각에선 그런 방향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I don't see any reason why there should be any concerns. I think that the alliance has worked.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맹이 수십 년 동안 잘 작동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용기를 낸 것은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할 것입니다. 역내 환경은 더 위협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맹과 우방국들이 결속해야 하는데 우리는 따로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리스 실장님,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중 미국이 거둔 가장 큰 성과는 무엇입니까?
Well, I think there were a number of bilateral agreements that were signed, so there's some economic benefit.
양자 합의가 다수 체결됐고 경제적 이익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빈 방문에서 가장 유념할 부분은 한국이 충실하고 가치 있는 동맹이라는 공감대가 커졌다는 점입니다. 국가 이익뿐 아니라 전 세계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미국과 공유하는 동맹 말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가 높아졌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한국을 오간 저로서는 매우 기쁜 일입니다.
지금까지 미첼 리이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과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 오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0도, 최고는 15도에서 2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9도, 최고는 23도입니다. 남포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고 최저 10도, 최고 23도. 신우주 오전에 맑고 오후 구름, 최저 10도, 최고 18도. 강계는 오전, 오후 모두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 23도입니다. 해주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9도, 최고 18도. 개성 오전 맑고 오후 구름, 최저 7도, 최고 22도. 함흥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고 최저 6도, 최고 24도. 장진도 오전 맑고 오후에 구름, 최저 영하 2도, 최고는 18도가 되겠습니다. 해산 구름 많고 최저 영하 1도, 최고는 22도. 원산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10도, 최고는 23도. 청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이 끼고 최저 7도, 최고 18도. 선봉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이 낍니다. 최저 5도, 최고는 15도입니다. 삼지연 구름 많고 최저 영하 3도, 최고는 16도가 되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겠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에 0.5 내지 1.5, 오후에는 1 내지 2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겠고 물결은 앞바다 오전에 0.5 내지 1m, 오후에는 0.5 내지 1.5m. 먼바다는 오전에 0.5 내지 1.5, 오후에는 1 내지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뷰어의 한국의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뷰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30일 중국 해군 함정 5척이 일본 해에 출연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방위성 통합망료 간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30일 자정 무렵 렌하이급 미사일 구축함 등 중국 함정 5척이 나가사키현 고토열도 서쪽 30km 지점을 항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통합망료 간부는 이날 공개한 당시 항적 지도를 통해 5척의 함정들이 모두 동중국해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일본 해를 향해 항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해상자위대 함정들과 초계기 등을 동원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경계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함정의 이번 출연은 일본과 중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지난달 10일 일본 도쿄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고 동중국해 내 분쟁수역 문제 등을 논의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1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4월 30일 미국으로 떠나기 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방미를 통해 평화의 수단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발전의 촉매제로서의 오랜 미-필리핀 동맹을 키워나가겠다는 우리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은 국익 증진과 매우 중요한 동맹 강화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필리핀 정부는 지난달 3일 미군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필리핀 내 군사기지 4곳을 공개하는 등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17,600명이 넘는 병력이 참가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인 발리카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마르코스 대통령은 미국행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어업권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핵심적 전투들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의 날 행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우리는 러시아의 억류로부터 영토와 국민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육지와 해상 모두에서 우리의 전체 국경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탈리아 후메니우크 우크라이나 남부사령부 대변인은 이날 텔레비전을 통해 해당 공격이 우크라이나군 소행임을 직접적으로 인정하진 않으면서도 적들은 자신들의 자원이 약화됐다고 느끼고 그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수도 크이우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러시아군의 공습이 이어졌으며 동부 도시 파울로흐라드에 대한 두 차례의 공습으로 업체 한 곳과 주거용 건물 19채, 개인 건물 25채가 피해를 입었다고 현지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유엔이 정부군과 준군사조직 간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북아프리카 국가 수단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수단 내 인도주의적 위기가 급속히 악화함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은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도주의 긴급구호 담당 사무차장을 즉각 현지에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수단 사태의 규모와 속도는 수단 내에서 전례가 없는 것이라며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민간인과 민간 기관 시설을 보호하고 교전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민간인들을 위한 안전한 통행을 허용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그리피스 사무차장은 이날 별도의 성명에서 수단 내 인도주의 상황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면서 무력 충돌의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과 우리 파트너들은 인도주의적 대응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수단 수도 하르툼에서 생필품이 부족해지고 있으며 주민들이 물과 식량, 연료, 기타 중요 공급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단에서는 압델파타 부르한 장군이 이끄는 정부군과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사령관이 이끄는 준군사 조직 신속지원군이 지난달 15일부터 무력 충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단에서는 수만 명이 주변 이집트와 차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으로 대거 대피하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카톨릭 교황은 어제 교황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임무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헝가리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지금 진행 중인 임무가 있지만 아직 공개는 하지 않았다면서 공개가 되면 이야기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임무와 관련해 교황청은 러시아나 러시아 점령지로 끌려갔던 우크라이나의 어린이들의 송환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평화는 항상 대화 채널을 열어둠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며 결코 폐쇄를 통해 평화를 얻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